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오늘 공식 마무리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이란이 핵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과거에 수행한 모든 자세한 활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상황평가에 필요한 사안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 중에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국제 시리아 지원단체 회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남중국 해역의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의 자유 순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사령관들은 이달 초쯤 남중국 해내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에서 추가로 항해의 작전을 벌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시점에 그 같은 활동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고 익명의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한 관리는 미 해군의 다음 순찰이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 같다며 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해선에 대한 두 번째 직접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 현지 미군 지휘관들과 관리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를 위한 새로운 전술 개발을 당부하는 한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터키 정부의 시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억류됐다 5년 만에 풀려난 미군 병장 보 버그달이 군사 재판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미 육군은 어제 버그달 병장에 대해 아프간 주둔군 무단 이탈과 동료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5년간 탈레반에 억류돼 있다 지난해 미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탈레반 요원 5명과 맞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그러나 파병 중 상관 지시 불이행과 탈영 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국제 테러에 맞서 싸울 새로운 이슬람 군사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사우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새 이슬람 군사동맹은 34개국으로 구성되며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작전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사동맹에는 요르단과 바레인,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에 참여한 나라들 외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맹은 특정 테러단체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외 예멘과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는 테러를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다람쥐나 너구리, 사슴, 여우 같은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어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로드킬 동물이요. 미국에서 연간 3억 6,500마리쯤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동물을 패션으로 멋진 의류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화제인데요. 2년 전부터 로드킬 동물 가죽으로 옷, 목도리, 모자, 발사기 같은 이 털가죽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털가죽 제품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을 늘 받고 있는데요. 더 좋은 질의 모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은 죽은 동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 비판은 받고 있지 않지만은요. 동물을 죽여서 모피를 입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모피는 모피다. 그래도 털가죽은 털가죽이다. 이런 동물보호단체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회사 측은요. 죽은 동물을 활용하면 이 털가죽 제품 때문에 산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네요. 제품 사진을 보니까요. 이 사슴의 하얀 점박이 문양이 있는 털가죽 제품이 있던데요. 특이한 것은 제품마다 이 동물이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소식과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17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요. 황해도는 오전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고요.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빈 깁이 부릅니다. Oh Darling 들어보시죠. Oh, oh Darling Please believe me I'll never do you no harm Believe me when I tell you I'll never do you no harm Make it alone. So believe me when I beg you, don't you ever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When you told me you didn't need me anymore, well, you know. I'l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가하는 5차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에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리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와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이 관심을 모은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기지를 무단 이탈해 탈레반 반군에 5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보 버그달 미 육군 중병장이 탈영 혐의 등으로 최고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는 소식, 또 26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3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몇몇 주정부가 오히려 총기 소지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오늘 15일 또 한 차례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공화당 5차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마지막 공화당 토론회이자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난 뒤에 처음 열리는 토론회여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나온 후보가 14명씩이나 되는데요. 워낙 후보가 많다 보니까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 1부 토론회, 본 토론회는 모두 몇 사람이 나오나요?
네, 공화당 경선 주자 14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합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도 토론회 연단 중앙에 서는데요.
네.
연단에 서는 자리는 지지율 순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트럼프 후보 양옆에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하고 현직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서고요. 나머지 후보들, 그러니까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칼리피오리나 후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랜드폴 상원의원이 나머지 자리를 채웁니다.
네, 경선 후보로 화요일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와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리고 짐 길모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길모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같은 날 저녁, 오늘 저녁 본 토론회에 앞서서 따로 토론회를 갔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후보들한테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주별로 돌아가면서 후보를 뽑을 경선이 시작될 텐데요.
예.
이 경선 일자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새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두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상승세를 굳히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은 올해의 마지막 토론회에서 뭔가 전기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아이오와주에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과 아이오와 현지 언론인 디모인 레지스터가 함께 집계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지난 12일에 나왔는데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31%의 지지를 얻어서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의 10%포인트 뒤진 21%를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고요. 이 다음 3위는 벤 카슨 후보로 지지율 13%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이 크루즈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는 이 상대에 대한 비방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니까 또 트럼프 후보의 태도가 달라졌네요.
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이 크루즈 후보가 상원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약간 미치광이처럼 보인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크루즈 후보는 1980년대 인기 영화의 삽입곡인 미치광이란 노래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 세상에는 마음 좋은 미치광이가 많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결을 펼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시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서 14명이 숨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무장단체 ISIL 격퇴 방안 같은 테러 문제가 또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슬람 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발언 또 테러 대책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 몇 차례 토론회에서요.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기성 정치인 출신 후보들 가운데서는 루비오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왔지만 이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는 날샘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 다 44살이고요. 쿠바계 미국인입니다.
네.
또 두 사람 다 보수적인 남부주 출신이고 초선 연방 상원의원이죠. 하지만 그 안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격렬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올랐던 벤 카슨 후보는 어떤가요?
네. 벤 카슨 후보는 최근 선거 쟁점이 외교 문제로 옮겨가면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 카슨 후보도 이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그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하는 등 그러면서 이제 최근 외교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카슨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크루즈 후보에게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잠깐 다시 아이오와 여론조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의 첫 격전지가 아이오와 주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오와 전당대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와 주에서 이기면 여세를 몰아서 이 나머지 지역 경선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이오와 주 경선은 각 당의 경선 결과를 가늠할 풍향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보 버그다 육군 병장, 이 아프간에서 탈레반 반군에 5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풀려났는데요.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고요?
네. 미 육군은 어제 보 버그달 병장을 탈영과 적군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동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등 군법 회의에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버그달 병장은 탈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5년형 또 그리고 이 동료들을 적군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버그다 병장이 탈레반에 억류돼서 풀려나기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29살인 버그달 병장은 지난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문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탈레반 반군에 붙잡혔습니다. 그 뒤 5년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에 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레반 포로 5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풀려났는데요.
네.
이 처음에는 오랫동안 포로로 억류되면서 동정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탈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또 포로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난 것도 문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군인들 사이에서 버그달 병장을 가리켜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거셌는데요.
네.
이 버그달 병장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면서 그를 찾기 위해 많은 병사가 동원됐고 또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포로 맞교환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비난이 나왔는데요. 또 지난주 목요일에 10일에 이와 관련한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의회에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오바마 행정부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버그다 병장을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하기로 한 건 또 의외라는 반응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버그다 병장 상황을 조사한 케네스 달 중장은 지난 9월 예비 공판에서 징역형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버그달 병장의 변호인들 역시 징역형이나 징벌적인 전역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고요. 고등 군법회의가 아니라 특별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이 특별군법회의는 최고형이 구금 1년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기로 한 걸까요?
네, 미 육군 전력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중장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회의 압력입니다. 육군이 버그달 병장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존 맥킨 상원의원 등 연방의원들이 말한 바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버그달 병장이 팟캐스트 인터뷰에 응한 점입니다.
예, 팟캐스트라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리나 동영상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기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 시리얼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최근 버그달 병장이 이 시리얼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버그달 병장은 기지 내 지휘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처음에는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으쓱한 기분이었는데 하지만 곧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중에 탈레반 반군에게 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말한 게 이 팟캐스트에서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고등군법회의에 해외부대기로 결정이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뜨고 계십니다. 미국 시각으로 보면은 12월 14일 어제죠. 미국 동북부 코네티컷주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26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았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AP통신이 조사해 보니까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몇몇 주정부가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샌디훅 사건 3주년을 맞아서 지난 주말에 이미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고요. 또 총기 규제 촉구 시위도 벌어졌는데 이런 움직임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AP통신이 소개한 예를 살펴보면요. 먼저 캔자스주에서는 허가 없이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단 총이 보이지 않게 갖고 다녀야 하고요.
네.
조지아주나 아칸소주에서는 술집이나 교회에서 총을 보이지 않게 하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테네시주에서는 허가를 가진 사람은 차량이나 공원에서 총을 보이지 않게 갖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 총집에 넣은 총을 보이게 갖고 다니거나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 총을 보이지 않게 휴대할 수 있는 법이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샌디훅 사건이 난 다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쏠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샌디훅 사건 이후에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연방의회가 총을 살 때 거쳐야 하는 그 신원 조회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샌디훅 사건 영향으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방의회가 이 법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동안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요. 콜로라도주에서 가족기획협회 산하 진료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오리건주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흑인 교회에서 참사가 났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참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 법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이나 총기 옹호가들은 이 총기 소유권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연방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많은 주정부가 총기 소지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쪽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총을 줘서 이 총기 난사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없애진 말고 총을 더 공급해서 참사를 막거나 자신을 보호해라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기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이 반대되는 말인데요.
네.
눈길을 끄는 건 이런 논리가 좀 먹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이 캘리포니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총기 구매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에서는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총기를 얻거나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쉽게 하는 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총기 판매량도 상당히 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기 판매량뿐만이 아니고요. 이 총기 소지 허가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올해 추수 감사절이 지난 다음에 하루 동안의 총기 판매 건수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고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 집계로는 총기 허가를 위한 신원 조회 조사 건수도 지난 17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는 약 3억 1천만 정의 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거의 한 사람당 한 정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주제가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화요일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이죠.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2006년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9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미국 국내뿐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 정의부터 알아보죠.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라고 하면은 기준, 표준이 된다는 말이고요. 인터레스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자란 뜻입니다. 이자는 돈은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나 수고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이자로 주는데요. 이 이자를 정하는 비율을 interest rate,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들이 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연준이 하니까 바로 이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네. 자, 보통 금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이자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기준금리는 개인이 아닌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먼저 일반 금리를 좀 설명해 볼까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쓸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죠. 근데 보통 돈이 남으면 은행에 이 돈을 예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게서 돈을 빌릴 텐데요. 항상 돈을 빌리면은 그 대가로 아까 말했던 이자를 내야 하죠. 이때 이 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라서 빌린 돈의 1%를 연 이자로 낼 수도 있고 10%를 연 이자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이 아니고 민간은행도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네.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에 다른 은행한테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보통 나라의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가 있죠. 기준금리는요. 이렇게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이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해왔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낮게 유지해온 이유가 뭔가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시중은행에서요. 연금리가 10%라면 어떤 은행이 100만 원을 빌리면요. 1년에 이자로 총 10만 원을 내야겠죠. 그런데 금리가 확 낮아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1%라면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를 만 원만 내게 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쉽게 많이 빌리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민간은행들의 대출이 줄을 이으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또 시중은행끼리 빌려주는 그 돈의 금리도 다 자연히 낮아질 테고요. 거기다가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 측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 쓰기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돈을 빌려서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소비 활동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또 경기가 회복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에 돈을 중앙은행에 다시 걷어들이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서 이 시장이 과열되면요, 이 물가가 오르는데요.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은행에 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네, 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 지표는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 지표 역시 예상을 넘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 하지만 물가의 경우에는 아직 연준 목표치인 2%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 측은 일자리가 늘고 소비도 늘면서 그 결과 물가 상승률도 2%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 등 연준 관리들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기준금리를 또 단기금리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단기금리가 있다는 말은 또 장기금리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린가요?
네, 이 단기금리라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인위적인 금리를 말하고요. 반대로 장기금리는 시장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과 기업 개인 등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경제활동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더 높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장기금리는 말 그대로 이 장기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상환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30년 동안 갚는 이 주택융자 같은 게 그런 장기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에서 이 금리가 높습니다.
네. 자, 이 단기 금리, 이 기준 금리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변하기도 한다면서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채권 시장이 보기에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 싶으면 이 돈이 시장이 계속 풀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금리가 오릅니다. 이건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싶으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반대로 낮아지는데요. 이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게요. 미국 기준금리가 또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상황도 고려를 해왔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 신흥 경제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신흥 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자를 많이 쳐주는 이 미국은행에 투자하려고 돈을 빼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았던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나라들이 결국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겠습니다. 밴 모리슨이 부릅니다. 문 댄스 들어보시죠. Well, it's a marvelous night for a moon dance with the stars up above in your eyes. A fantabulous night to make romance need the cover of October skies. You know the leaves on the trees are falling to the sound of the breezes that blow. You know I'm trying to please to the calling of your heartstrings that play soft and low. You know the night's magic seem to whisper and hush. You know the soft moonlight seems to shine in your blush. Can I just have one more moon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my love? Well, I wanna make love to you tonight. I can't wait till the morning has come. Yet I know now the time is just right, and straight into my arms you will run. And when you come, my heart will be waiting to make sure that you're never alone. There and then all my dreams will come true, dear. There and then I will make you my own. And every time you, you just travel inside. Then I know how much you want me that you can't hide. Can I just have one more moon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my love? .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차례 걸쳐서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해였던 194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밀러 대위의 수색대가 마침내 라이언을 찾는 과정, 그리고 라이언 일병과 수색대가 힘을 합쳐서 독일군을 물리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I'm thinking we detour this way, quick and quiet. The crowds will never even know we were here. So, Captain, what I'm trying to say is, why don't we just go around the thing?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we can't go around it.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니던 레인저 수색대는 도중에 독일군 진지를 발견한다. 그러자 밀러 대위는 부하들에게 진지를 파괴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하지만 부하들은 위험하니 그냥 지나쳐가자고 권유하지만 밀러 대위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진지를 공격한다. 수색대는 수류탄을 던져 진지를 파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무병 웨이드가 전사한다.
그런데 수색 대원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독일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부하들은 이 포로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밀러 대위가 포로를 시켜 땅을 파고 웨이드를 묻을 무덤을 만들게 합니다. Sir, you're gonna let them kill him? This is not right. You can help him with the bodies. What is happening? 독일군 포로가 땅을 다 파자 수색 대원들이 다시 포로를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통역병으로 뽑힌 병사 어펨이 제네바 협약을 들먹이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죽은 웨이드의 복서로 독일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Please. I like America. Fancy schmancy. What a scent. Go fly a kite. Get back your tongue. Cool beans.
병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독일군 포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포로는 히틀러를 욕하고 자신이 미국을 좋아한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이런 가운데 밀러 대위가 이 포로를 그냥 보내준다. 그러자 기관총 사수 라이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은 구조 임무에서 빠지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라이벤이 항명하자 호바스 상사는 권총을 꺼내 라이벤을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려고 한다.
I'm a school teacher. I teach English composition. This little town called Abley, Pennsylvania. The last 11 years, I've been at Thomas Alva Edison High School.
그 순간 갑자기 밀러 대위가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밀러 대위는 자신의 신상을 두고 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자신이 펜실베니아주에서 1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라고 밝힌다. 밀러 대위는 자기가 너무 변해서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걱정이라며 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일수록 고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밀러 대위는 또 자기 바람은 빨리 라이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밝히고 라이벤에게 원하면 떠나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밀러 대위는 전사자들을 묶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도 밀러 대위를 따라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던 라이벤도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밀러 대위의 말로 마음이 누그러진 병사들은 다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전투 현장에서 우연히 라이언 일병을 만났습니다.
This is Ryan of Iowa.
Yes, sir. I paid in Iowa. That's correct. But what is this about?
Your brothers were killed in combat.
Which ones?
All of them.
라이언을 만난 밀러 대위는 형 세 명이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러 대위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임무는 라이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ou're going home. Our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I have my orders too, sir. They don't include me abandoning my post.
I understand that, but this changes things.
I can't,
your party's over here.
Sir, I can't leave until at least reinforcements
get here. You got three minutes.
라이언은 형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다. 독일군이 쳐들어올 텐데 다른 부대원들을 전장에 남겨놓고 자신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What do you think?
Part of me thinks the kid's right. What's he done to deserve this? He wants to stay here, fine. Let's leave him and go home. But another part of me thinks, what if by some miracle we stay and actually make it out of here? Someday we might look back on this and decide that saving Private Ryan was the one decent thing we were able to pull out of this hole.
라이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자 밀러 대위는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호바스 상사의 생각을 묻는데 호바스 상사는 남겠다는 라이언을 그대로 두고 수색대가 떠날 수도 있겠지만 라이언의 뜻을 따라 독일군과 싸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호바스 상사는 그러면서 전투를 마치고 라이언을 데리고 돌아가자고 권한다.
What you thinking, sir?
Well, I'm thinking they're gonna try to whip around the flanks. Unless we can draw them up this main road here in between these buildings where all the rubble makes a bit of a bottleneck.
밀러 대위는 드디어 101 공수여당 병사들과 함께 독일군을 막기로 했습니다. 밀러 대위가 지휘하는 미군들은 남아있는 장비를 모두 끌어모아 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동안 병사들은 프랑스 가수 에디프 피아프의 노래를 들으면서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병사들은 쉬는 동안 전쟁에 참여하기 전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곧 지나가고 탱크 4대를 앞세우고 독일군 보병들이 밀어닥친다. 그러자 라이언 일병을 포함한 미군들은 독일군과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인다. 미군들은 화력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이 와중에 밀러 대위는 레이더 진지에서 자신이 살려준 독일군 포로가 쏜 총에 맞는다. 이어 밀러 대위의 부하인 호바스 상사, 저격수 잭슨, 그리고 멜리 씨가 목숨을 잃는다. 미군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히지만 마침내 미군 증원군이 도착해 독일군을 물리친다.
잭슨?
하지만 총을 맞은 밀러 대위는 라이언과 병사 라이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밀러 대위는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이언은 망연자실한 채 숨을 거둔 밀러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이어 영화 장면은 라이언이 노인이 된 모습으로 프랑스에 있는 밀러 대위의 묘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묘소 앞에서 라이언 홍은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을 평생 기억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홍이 밀러 대위의 묘소에 거수 경례를 하고 멀리서는 대형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네, 영화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밀러 대위의 고귀한 희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라이언이 늙어서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밀러 대위의 묘소에 참배하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는 걸 느낍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묘사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해를 넘겨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을 무찌름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쪽 전쟁이 끝나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월터 씨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냉전 시대로 접어든다고 설명합니다.
I managed to find 1945년 미군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유럽 쪽 전투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원폭 공격을 받고 항복한 다음에야 2차 세계대전이 모두 끝나죠. 미국은 이 전쟁에서 30만 명 가까운 전사자와 또 70만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이후 닥친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대항하는 서구 진영을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죠?
맞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역사를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 버틀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It's a common advice t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But does that mean it'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Well, let's hear what Kevin had to say about that.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제가 케빈에게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케빈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건데요. 다행히 새로운 곳에 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취직이 안 됐다면 한동안은 일이 없이 생활해야 했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모두를 한 바구니 안에 담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는 뜻이 있고요. Don't, D-O-N apostrophe 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하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conversation once more.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자, 본문에서 케빈이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ell,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12월 15일 오늘. 미국의 우주선 제미니 6호와 7호가 세계 최초로 우주공간에서 나란히 비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랑데부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두 우주선이 우주에서 결합하는 기술인 도킹이 이뤄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랑데부 성공은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앞서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주 탐험 분야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는데 성공하고 1961년에는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는 등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소련에 뒤지지 않기 위해 우주 탐험 개발에 주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1965년 오늘 랑데부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두 우주선을 결합하는 기술인 도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1966년 12월 15일 오늘 까맣고 둥그런 귀와 왕방울 같은 눈을 가진 귀여운 생쥐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킨 미국 만화 영화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트 디즈니는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7살 때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웃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는 이후 1928년 만화 영화에 음향을 넣은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를 제작했습니다. 사람을 흉내낸 깜찍한 생쥐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증기선 윌리는 개봉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디즈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피노키오, 판타지아 등 수많은 만화 영화를 제작한 디즈니는 48개의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만화 영화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 그는 1966년 오늘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